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은 요한 2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서론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는데, 요한 2서의 메시지는 요한 1서의 내용을 올바른 관점에서 파악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사랑을 강조했다면 요한 2서는 진리를 강조하는데, 짧은 성경이지만 요한 2서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과 진리가 충돌할 때 진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 진리를 요한 2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성도들의 생활에 두 가지 방면이 있는데 곧 진리와 사랑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아래와 같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리와 사랑이 서로 충돌할 때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요한이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보내는 장로의 편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레스프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든 시민 또는 교회 안의 직분자, 사역자 또는 교사에게 붙일 수 있는 호칭을 의미합니다. 저는 요한이 우선 자기 자신을 장로로 불러서 교회 안에 있는 자기의 직분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또한 자기가 아니라 들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서신을 쓸 때 아마도 요한의 그 나이 연세가 90세를 훨씬 넘겼다고 보거든요. 요한이 자기의 직분을 사도로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러므로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의 수신자들이 요한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그러니까 이 엘릭타란 말은 교회 안에 있는 대표적인 여인의 이름이거나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던 아마 지방교회 자체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란 그 여인의 실질적인 자녀이거나 교회의 영적 자녀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표현들은 뭐 어느 쪽이든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표현을 오늘날의 전반적인 교회에 적용하여서 어떤 개인보다는 교회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말할 때 어느 지역교회나 특정한 종파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총체적인 집단을 저는 생각하면서 그냥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서신은 수세기 동안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매우 활력을 불어넣어 왔습니다. 저는 현재의 교회들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본서신으로 하여금 사랑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우리에게 제공하도록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진리라는 표현은 서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성도는요, 그 성도의 사랑은 오직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가족의 범주 안에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 뭐 그 자체죠. 그 말씀 안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그 문법적인 번역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랑의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 곧 참된 신자여야 한다. 두 번째로 요한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단순히 상투적인 경건한 말로서 주장되는 것만은 아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신자들이 나머지 집단을 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진리에 두드러진 증거 때문에 이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이 부인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2절로 가볼까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그래서 진리를 인함이로다 라는 말은 진리에 대한 변호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진리가 변호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 말씀 편에 서야 하는 것이죠. 소위 보수적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실이 있어서 현명해지기 위해 아주 지혜롭고 교묘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아주 그럴듯한 논리를 채용합니다. 잘 알다시피 저도 두음법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가 명쾌하게 언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 어떤 선생님과 아주 흥미있는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의 제자의 말을 들으니 그는 어떤 교리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좀 말을 해봐라 그래서 들어봤더니 그 사람은 마치 어떤 권리나 있는 것처럼 저에게 몹시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나는 당신이 이 점을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믿는 바를 편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준다면 그것을 반갑게 읽을 것이며 또 변증할 용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며 또 이러저러한 교리들은 자기가 믿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편지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다시 이렇게 편지를 보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믿는 자를 명백하게 밝혀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다 그렇게 썼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썼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화를 내면서 편지를 썼더라고요. 나한테 그런 것을 질문할 수가 있느냐? 내가 N줄 아느냐? 아니 그거 좀 밝히라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그분과 대화는 이제 그만 두게 되었고 그가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내가 질문했던 그 질문을 그 사람은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가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정치가나 교수, 과학자 그리고 군사 지도자들을 믿을 수 있건 없건 오늘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만이 가장 멋진 인생이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믿고 그것에 자기의 전부를 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리인 것은 사실이 아니다. 3절에서 바울,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사랑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구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세 단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은혜, 긍휼 그리고 평강입니다. 요한은 평강이란 단어로 그의 안부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긍휼, 평강 사이에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것은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놀라운 구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그 긍휼에 있어서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셨는가라고 물으시는데 삼위가 존재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사이에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유명한 셰이퍼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기 전부터 하나님 안에 존재했던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긍휼과 은혜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긍휼과 은혜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셰이퍼 박사가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긍휼이란 죄인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 안에 예비된 것을 말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긍휼이 풍성하시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의 필요를 긍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긍휼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한번 셰이퍼 박사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은혜란 하나님 안에서 값없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의 모든 요구들이 만족되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하나님은 은혜를 통하여 얼마든지 활동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인 당신을 찾아오셔서 나는 사랑이요 긍휼이 풍성한 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라. 그리고 긍휼을 통하여 너희를 위한 구세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송 전에 3절 말씀에 대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나는 사랑이여 긍휼이 풍성한 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두 가지 표현 사이에는 뚜렷한 구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의 구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구별이 있다고 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이나 긍휼을 통하여 구원하신 것이 아니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은혜를 통하여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단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말하는 로마서 3장 26절도 필요합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롭고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셔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뒷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남몰래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야바구꾼이 아니신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교제가 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교제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운 분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을 통하여 구세주가 오시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한은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긍휼이 구세주를 보내게 한 거라면 우리가 이러한 긍휼과 평안을 소유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게 될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여러분은 이 위대한 진리를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일 마음을 바꾸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제 좀 달리 행동해야겠다. 여론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므로 그 여론을 쫓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화하는 바람개비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어떤 농부가 자기 곡간 지붕 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붙인 바람개비를 달아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설교가가 그 농장에 와서 그 농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개비처럼 항상 변한다는 의미입니까? 했더니 그 농부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사랑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 하는 것이죠. 참 이것이 사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실 겁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실 뿐입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그 사람이 진리의 토대 위에서 실천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아주 독단적으로 가르칩니다. 저는 그 항상 그러한 어떤 그 표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러한 인상을 준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독단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우 독단적이고 싶어요. 정말 그 진리를 사수하는 목사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떻게 뭐 있든지 참 진리를 수호하는 목사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오후에 내가 무엇을 할 거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그러한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감히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절로 가보실까요? 우리 한 절만 더 하고 오늘 마치죠.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여야 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행하는 자를 보니까 기쁘다. 너희 자녀란 이 아마 부인의 실제적인 자녀이거나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역교회의 회원들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모두 가능하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너희 자녀 중에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계명대로 사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에 행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는 생활 방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에 행하는 자녀들을 두는 것은 매우 기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줬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죠. 이 진리를 행하고 싶은 거죠. 이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고 싶은 거죠. 이 진리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와 같이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